가고 싶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향을 생각하며 그들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 강기석 버드나무 가지 위에 이제는 쓸모없어진 우리의 금은고를 그렸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우리에게 신명을 돋구라고 하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를 한가락 읊으라고 하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요. 예루살렘아 내 너를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금은고 뜯는 솜씨도 함께 잊어버리게 하여라. 예루살렘아 내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서 다시는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이 괴롭고 어렵고 고향은 생각나고 그런 힘든 생활을 했던지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은 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거제도에 수용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였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중공군 그다음에 북한 군들을 거기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하는 그러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7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미국은 제네바 협정 때문에 이 포로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법칙 때문에 그들에게 하루 3끼 밥을 갖다가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못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러한 때였는데 포로로 잡혀온 중공군과 북한군은 꼬박꼬박 세 끼씩을 챙겨주면서 그들에게 수용소를 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 살고 있던 한 북한 군인은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실향민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다가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노래를 부르다가 마침내 그는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평안하고 또 아무리 음식이 잘 나와도 그가 그곳에서 자유가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고향을 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집단한 사람들의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한국에서도 남쪽에 부산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어릴 때에 거기에서 자라서 11살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7년 만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그 집, 제가 태어나서 제가 그 지냈던 그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집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자랐던 곳이 어딘가 하면 부산진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수성동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갱생원이 있고 그런 곳인데 제가 살던 집이 옛날에 우물이 있어요. 아주 큰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당에 밤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뒤에 한 절간이 있었는데 큰 절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절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예쁜 소녀와 함께 물장난을 하던 것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꼭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서 찾아서 제가 어려서 지내던 그곳을 찾아갔는데 7년 만에 갔는데 그 길을 갔더니 여러분 그때 제가 어릴 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절간에 사철나무들이 쫙 있어가지고요. 봄이 되면은 이 벌들과 나비들이 막 날아와서 거기에서 하는데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사철나무 향기가 나고 말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찾아갔는데 아 7년이 지난 지금 와보니까 거기에 절간에 절반이 딱 잘려가지고 팔려가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딱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차라리 안 온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차라리 고향에 안 놓아봤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구겨진 그 고향을 머릿속에 담고 올라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변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은 변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변하는 고향 말고 또 다른 고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딱 군대 간 지 일주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되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아, 그 부대의 소대장이 탁 나오더니 그날 저녁에 아, 우리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재우면 여러분들이 고향 생각을 할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혹시 예?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 저 바다에 들어가서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재울 수 없다. 다 같이 기합을 받고 자도록 하자. 그래서 총 병사 떠나 하더니 팬티만 다 입고 말입니다. 그 겨울에 12월 24일 겨울에 팬티만 입고 다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에는 이미 밑에서 청소하느라고 물을 쫙 뿌려놔가지고 그 물이 다 얼었었어요. 근데 그 위에 팬티만 입고 맨발로 탁 뛰어나왔는데 전부 다 쭉 줄을 서가지고 양팔을 이렇게 들라는 겁니다. 양팔을 뜨니까 그 바닷가에 진해의 바닷가 바람이 말입니다. 살살 여기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하고 이렇게 이빨이 다다다닥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꼬라박아 그래요. 머리를 갖다가 땅에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박는가 하면 부산 쪽을 향해서 꼬라박아 그래요. 저희가 부산 징집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사람들인데 다 부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쪽을 향해서 전부 다 꼬라박아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부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 머리를 숙여 이렇게 꼬라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한참 뭐라고 하면서 좌로 소이동 우로 소이동 그다음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기합을 한참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꼬라박은 상태로서 지금부터 군가를 시작한다 그래요. 군가는 고향의 봄이다. 그래서 군가 시작하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주 힘차게 시작했어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스. 그 노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전부 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 아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하는 말이 이 녀석들이 고향 생각하지. 아니 고향의 노래를 부르라고 해놔놓고 고향 생각한다고 뭐라고 탓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는가 하면 이제는 어머님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또 다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림 많은 자리 가르니시고 여러분 인간의 고향은 태어난 땅도 고향이 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와 있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라는 것인데요.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어머니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막을 쳐놔놓고 그 어머니를 그 뒤에 앉혀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병들이 다 모여있으면 그 장병들에게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아들을 알아맞추는 그러한 이상한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어머니가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아주 멀리서 오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네. 멀리서 오셨지요? 예, 멀리서 왔습니다. 배 타고 버스 타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 예, 분명히 제 아들이 여기 있다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면 다 나오세요. 그래.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말입니다. 군인들이 막 두두두두 뛰어오르는데 어머니는 한 분인데 한 20명이 올라와서 예? 자기 어머니 얼굴, 저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 20명의 군인들에게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예? 인터뷰를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어머니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물으니까 그 사람은 또 뭐라는가 하면 제 어머니가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일 갈 테니 너 꼭 나와라 하고 하길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 그래, 어머니가 아닌데 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암 수술을 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이 막내가 제대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참 가다가 한 장병에게 또 마이크가 갔더니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용 씨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아닌데 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3개월 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야! 어머니야! 그 어머니를 부를 때에 모든 장병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를 못 본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저도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머니는 이 땅을 떠나가시고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머니를 보려고 해도 그 아버지를 보려고 해도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면서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땅의 고향이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이분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그 고향은 허물어져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가 드셔서 이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고향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변해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내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서 얼마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인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반대 방향인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집트로 내려간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하란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서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본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겠다는 그런 이 재림의 허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재림의 허락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가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 딤나로 내려가가지고 딤나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이 한번 쏙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결혼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결혼해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냐? 블레셋 여인입니다. 아, 너 왜 블레셋 여인과 하려고 하느냐? 아, 나는 좋습니다. 그러냐? 그러니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0절에 말하기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는데 풍속이 우리와 틀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 총각이 그 여인을 점 찍었습니다. 점 찍었으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베풀게 돼 있어요.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베풀면서 뭘 하는가? 일주일 동안 자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이 남자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보고서 그 마음에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에게 앞에서 이 남자가 온갖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아버지의 아래서 자란 사람이고 어떻게 앞으로 상속을 얼마나 받을 것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밝혀주면서 나는 부드러운 남자요. 나는 정말 사람에게 여인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라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유심히 보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몇 점을 뽑아가지고 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면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한 잔에다가 그게 포도즙을 잔뜩 따라가지고 한 잔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면서 그걸 내밉니다.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예? 무릎을 꿇고 잔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잔을 내밀면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훅 마시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성공했다. 이 여인하고 이제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잔을 내밀었는데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이 남자는 딱지를 맞은 것입니다. 딱지요, 딱지.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지 맞은 남자는 고개가 푹 숙어린 채로 아버지 집에 가면서 슬피 울며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되면 이 남자의 얼굴은 환해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당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한 1년 동안에 아버지 집에 지내면서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약 1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를 경우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정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 말하면 요셉에게 얻어맞아 죽어도 싼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남자는 여인이 그것을 성낙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할 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 가서 기적을 베풀었는가 하면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먼저 가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이용옥 집사님입니까? 예, 이옥균 집사님. 여기 앞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의 신부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이 포도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3년 반 동안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인데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늘에 너희를 데려가서 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택해서 나와 결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그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뭘 내미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포도즙 잔을 내미셨는데 그 포도즙 잔이 여기 마가복음 1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포도즙 잔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이것을 마시지 않을래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여기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흘린 피는 이 포도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실 때에 나와 정혼한 사이가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때에 너희가 포도즙을 마셨으면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마다 포도즙을 마시지 않아요. 그 포도즙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포도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즙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결코 이 땅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있으라 했어요.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결혼 약속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재림의 허락, 결혼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예?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날마다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예?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가득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그러한 일을 제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주신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놓여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모든 환경에서 7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70년을 지내고 나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들어서면서 그게 초대 왕인 고레스가 등장하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라는 예루살렘 귀환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가 나타났는데 시편 126편 1절로부터 나타난 그 말씀이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더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모든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여기를 꼬집으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꼬집어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실감을 못 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둥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30년 전에 부산 징집으로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징집당했습니다. 해병대에 말입니다. 해병대가 보통 개병대라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개취급하는 데인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말이야. 군대 생활하면서 날마다 얻어맞고 터지고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많이 맞고 그냥 생활을 다 그래서 제가 한 쫄병 짝대기 하나 달고 7개월 동안은 무슨 생활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저 어디 가서 맞았다라는 기억만 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밤에 맞고 낮에 맞고 그냥 포상에서 맞고 참호에서 맞고 화장실에서 맞고 식기 닦다가 맞고 그냥 잠자다가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여러분 그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이 빠따를 말하면 치는데 한 2m 되는 이 장대를 가지고 위장막 장대를 가지고 이 치는데 두 대 맞으면 쫙 뻗어버려요. 포에 있는 작기레바가 있는데 쇠인데 쇠파이프요. 그걸로 가지고 빠따를 치면은 이건 금방은 안 아픈데 나중에 뼈가 아파요. 뼈가 얼마나 아픈지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그렇게 아파.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무사히 몸만 성하게 해서 제대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대하는 날이 된 겁니다.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그날 300명의 제대병들이 저 용산에서 저 용산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김포에서 출발합니다. 김포에서 출발하는데 이 제대병들을 어디에 태우는가 하면 군용 추록 있죠? 트럭에다가 10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 위에 다 이렇게 30명씩 태우고 말입니다. 앞에 헌병차가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뒤에도 탑. 10대가 쫙 김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용산까지 1시간 반 동안 프레이드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위병소를 출발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앉아있던 이 군인들이 말입니다.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죠. 지금 제대하는 날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벌떡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태어나 해병대에 가족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좀 더 흥분이 되니까 조금 있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서가지고 난간을 붙잡고 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흥분하니까 모자를 휙 벗어가지고 모자를 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대가 다 모든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이러고 앉아는 거예요. 예? 막 하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차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톡 쳐다보고, 오이, 뭐야?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모든 노래를 거기에서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서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다 내려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말이에요. 야, 잘 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노래를 했든지 목이 완전히 막히고 야, 잘 가. 그렇게 노래하고 끝났어요.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시면은 구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인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잘 사는 그러한 상태로 살 수가 없고 그들은 다 이 자리를 떠나서 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숨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막살이에 가 있을 것이고 산과 사막이나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해저 동굴까지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죄악에 하나라도 어떤 것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럴 때마다 야곱이 자기의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참 이런 정말 훌륭한 또 좋은 그런 노래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만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만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땅 지하 속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있다가 그때 날마다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실 것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구구절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환난을 만나면서 어느 동굴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징조를 보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구름이 동편 하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동편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구름은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저 멀리 동편 하늘에 구름,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 구름이 나타나자 온 사람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다, 예수님의 구름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 여기저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을 바라봅니다. 그 구름이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오면서 점점 커지는데 온 땅을 덮을 만큼 커지면서 그 구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 구름 밑에서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름 밑으로 계속해서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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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시면 그 소리와 함께 번개가 땅을 칠 것이고 땅에서 무덤을 칠 것이고 무덤이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죽었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거기에서 대면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옛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셨던 어떤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제어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변화함을 입어서 거기에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려고 해도 뛰어도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면 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면 이 땅이 붙드는 이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우리는 둥실둥실 떠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그 아이를 갖다가 제 손에 올려놓고 말입니다. 예? 둥둥둥둥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서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둥실둥실둥실 떠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끌어올리실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겠지 둥실둥실 올라가서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말입니다. 그때의 그 시간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노트에다가 그때의 일을 기억해놓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때 올려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이제 드디어 구름을 타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하기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면 그것이 반시쯤이라고 그랬어요. 반시쯤. 반시라는 것은 1년은 360일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은 30일이고 1일은 1년이고 계산 법칙에 따라서 약 반시쯤이라는 것은 7일 반쯤을 나타냅니다. 근데 거기 약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오리온 성자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7일인 것입니다. 7일. 예? 우리가 7일 동안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예? 쫙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라도 보신 분? 꿈속에서 봤습니까? 꿈속이라도 보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저는 화이프님께서 계시를 본 그 예수님을 화가를 통해서 그리도록 한 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틀립니다. 그분은 약간 머리가 약간 벗겨지셨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대면할 건데 그분이 나의 예수입니다라고 가서 붙들어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그날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서 얼마나 서먹하겠습니까? 예? 예수님하고 달려가다가 이분이 내가 언제 봤나?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날에 가서 예수님하고 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새벽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친근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신 말하기를 예수님과 친숙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숙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펴놓고 예수님의 그 기록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친숙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늘 올라갈 때 우리가 뭘 하고 가겠습니까? 7일 동안. 예?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7일 동안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주 여행하면서 와 좋다 좋다 이거 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나올 때도 노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생활을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하늘 본향에 가는 그 기쁨.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찬송과 모든 찬미를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아마 예? 구름 난 거는 없겠지만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노래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시간만 하면 목이 다가가지고 그 더 이상 노래 못해요. 하늘에 갈 사람은 일주일 동안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좀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가서 몇 시간 계속 할 수 있지. 그래 안 하면 다 한 시간 하고 다 목이 잠겨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서 노래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만이 아는 노래, 예? 새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도중에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을 갔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어요. 더 이상 앞에 갈 길이 없다라고 하니까 뒤에 사람 말하기를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중간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가슴을 치면서 모세여 우리에게 길을 달라 길을 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더니 길이 갈려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뒤로 가고 애굽 군사를 막아버리고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전진해서 예?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을.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아 구름이 이제 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구름이 싹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뒤에서 말하기를 애굽 군사가 우리를 쫓아온다 소리가 들리니까 앞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애굽 군사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았으니까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 쫓아오는데 우리가 또 잡혀가게 생겼다. 모세여 어떻게 좀 해봐라.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이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굽 군사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땅을 그냥 탁 쳤더니 말이죠. 예? 그 홍해가 확 합치면서 그냥 물이 꽉 합치면서 말이죠. 이 물 치는 소리가 얼마나 센지 말입니다. 꽉꽉꽉 하면서 그냥 꽉 하니까 막 그 안에 그냥 예? 애굽 군사들이 다 빠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물에 수장 다 돼버리고 그때의 그 기쁨이 어떨 건지.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노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노래란 말입니다. 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하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막 그렇게 노래하니까 또 여인들이 막 뛰어나와서 소굴을 치면서 그들도 노래합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하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속어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열심히 노래하면서 거기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바로 우리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 여기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러한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 경험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늘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름을 타고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고향,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고향의 그 동네,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 보고 싶어가지고 늘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1967년 5월 15일 날 예루살렘이 그때 탈환이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지만 예루살렘이 그때 탈환이 안 됐어요. 예루살렘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5일 날 신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민주공화당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약 3,500명의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독립음악제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500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음악제를 하는 겁니다. 그 음악제를 하는데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시장이 주문하기를 사람들에게 작곡가들에게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노래를 좀 준비해 주시. 그래서 15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5곡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밤중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독립기념음악제 그 노래를 쫙 하고 14곡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박수를 치고 노래가 좋다고 막 했지만은 그러나 독립기념음악제라는 그러한 타이틀에 맞지 않는 그런 거기에 맞는 노래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런데 마지막 15번째 노래가 남았는데 그때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뭐 긴 치마를 입고 나와서 기타를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예?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뭐 이러던 예? 그 음악들은 다 어디 가고 말이지 여인이 나와서 기타를 들고 나왔나 이러면서 하품도 하고 말입니다. 예? 에이 끝났다 이제 갈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앞에 딱 서더니 기타를 탁 들더니 드렁 하고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더니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목이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예요. 이제 운물물은 마르고 저작거리는 비어있거니 옛날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라. 바위 동굴로 구슬픈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우리는 이제 사해에도 갈 수 없구나. 여리고 성을 거쳐서 마치 천사의 키스처럼 그대 이름 내 입술을 태우는도다. 그대 잊지 않으리 황금의 예루살렘이여. 황금의 예루살렘. 구리와 빛의 예루살렘. 나는 그대의 모든 노래에 바이올린이 되오리다. 이 노래를 갖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지죽은 듯이 그냥 해졌어요. 그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1분 동안 조용하더니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박수를 막 치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버렸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쳤어요. 7분 동안 쳤습니다. 박수를.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7분 동안 박수를 치고 마지막에는 뭐라는가 하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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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그래서 이분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다시 이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그때는 다 일어나가지고 그 노래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황금의 예루살렘, 황금의 예루살렘. 그런데 바로 그 노래가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대통령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세르 대통령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에는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다 군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군대로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뭔가 바로 이 황금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군인들이 예? 군인 전선으로 이렇게 투입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인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이라는 여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전선을 다니면서 이 노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선에 가가지고 노래하고 군인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래서 막 노래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선봉군이 대망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벽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방송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길이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에 팔려서 지내고 있다면 그분들은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사경회를 갔다가 그 장로님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평소에 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한 것입니다. 그분이 자운달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장씨라서 저도 장씨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길래 아, 참 뭔가 하여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돼가지고 제가 밥을 딱 먹다 보니까 딱 쓰레기통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뭐가 글이 써 있는데 버려라 버려 딱 써 있어요. 버려라 버려. 뭐 쓰레기통에 버려라 버려 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저 쓰레기통에 버려라 버려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하늘에 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 다 이렇게 소유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는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가자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나를 붙들어서 이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내가 이것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에 갈 수 있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버리는 연습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가 마치 소돔의 롯의 처처럼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포도즙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마셨고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